드디어 3장 15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3장 15절,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책이 여러분의 것이라면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펜을 꺼내셔가지고 밑줄 쫙 동그라미 땡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창세기 3장에서만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대단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고요. 또 이 3장 15절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만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소모품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꿰뚫고 가고 있는 열쇠고 그리고 지름길입니다. 3장 15절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읽었던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1장이었는데요. 특별히 1장 4절과 연결을 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택하여 주셨다고 했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유가 우리들을 점없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점이 없게 즉 흠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우리들을 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저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실 수가 있으면 그때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택하시고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세 번이나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를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 성자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를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성령 하나님에게 영광의 찬미를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에베소서 1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흠없게 만들어 주신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미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예배,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세 전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3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이야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15절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우리가 많은 설교를 했는데 그냥 확 줄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확 줄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됐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두 가지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첫 번째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음의 결과가 등장을 했고 두 번째 결과는 적대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대감을 갖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적대감을 갖고 인간과 다른 피조물 사이에서 적대감을 갖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찾아왔던 죽음과 적대감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은 실패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큰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 인간의 실패가 다시 한번 일어나면 되겠지, 다시 한번 하면 될 거야, 재기하면 될 거야 이런 말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절망적인 상태, 완벽하게 무너진 상태예요. 그런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주세요. 곧바로 대답을 주세요. 그게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우리가 죄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범죄와 인간의 실패라고 놓고 보면 3장 15절은 인간에게 주는 해답인데 기쁜 소식이에요. 엄청나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과도 같아요. 무엇에 관한 약속인가 하면 구원에 관한 약속이에요. 구속의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글자로 이야기하면 기쁜 소식이고요.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소식이 성경에서 가장 제일 먼저 나타난 곳, 최초로 나타난 곳이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3장 15절에 별명이 있어요.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 영어로는 The Original Gospel, 가장 근본되는 원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이 원시 복음 혹은 The Original Gospel 안에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소망을 제시하고 있어요. 소망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소망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인류에게 소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3장 15절 안에 담겨져 있는데, 오늘은 서론이 참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물론 신약성경에도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일단 최소한 구약성경에 전반적으로 밑에 깔려져 있는 기본적인 구원의 사상, 구속의 진리가 3장 15절입니다. 인간은 완벽하게 절망적인 상태고 소망이 없는 상태고 범죄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이 여자의 후손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 구속의 은혜, 구속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상관없이 읽으면 안 됩니다. 항상 3장 15절이 중심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두 후손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뱀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자의 후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고요. 뱀의 후손은 곧 사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구속의 사건을 선포해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이 3장 15절 안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소망의 끈이 있어서 희망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었어요. 인간에게는 절대로 소망이 없었는데 유일한 소망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3장 15절을 가지고 세 번에 나눠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거예요. 이 3장 15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들을 향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적대감, 결국에는 사탄 때문에 생겨졌던 그 적대감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붙이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어디든지 다 갖다 붙일 수 있잖아요. 교통사고가 그냥 와장창 났는데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안 다쳤어요. 그때 우리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또 그냥 내일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힘든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니 누군가에 의해서 책 한 장을 받았는데 돈이 짜잔하고 왔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교회 이름 중에 The Lord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미국 사람이 너희 교회 이름 중에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 너무 좋다, 편지와 함께 체크를 보냈는데 500 몇십 불짜리 체크를 보냈어요. 그때 그 목사님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구속에 관한 은혜, 오늘은 그 구속에 관한 은혜를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게 어떤 은혜인지 우리 장로교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다음에 장로님 되실 분들은 꼭 공부하셔야 되는 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같이 좀 읽어볼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7장 3조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주께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언약은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린다. 그 언약에 의하여 주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영어가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 페이지에 영어로 해놨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서 행위 언약이라는 말이 아까 나왔죠. 이 행위 언약은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거기에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즉 순종했다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 무궁이 사는 거예요. 맞지요? 근데 그것을 따먹었어요. 즉 자기의 행위, 불순종하는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기의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요. 인간은 자기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살아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단 1초라도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됩니다. 단 1초라도 머릿속에서 나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 1초라도. 그런데 행위로 완벽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인데 여러분의 자녀들도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해결책을 주셨어요. 해결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고 어떤 조건이 있어서 봐줄 만한 일이 있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은혜를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 계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있고 뱀의 후손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있고 뱀의 후손이 있는데 이따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계속해서 두 그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가족으로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로 나타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하나를 할 거예요. 이 하나가 두 후손의 존재, 그 두 후손의 존재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의 부류였습니다. 한 그룹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죄가 들어왔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사탄의 자녀였고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서 내달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룹을 나누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두 그룹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로 놓고 보면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즉시로 멸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아담에게 하와에게 해결책을 주셨는데 3장 14절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장 14절은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뱀에게 저주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뱀에게 뭐라고 저주하는가 하면 네가 더 이상 이제는 걸어다니지 않고 땅에 기어다니게 될 것이다 라면서 저주를 해요. 그러면서 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마디로 딱 끝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시선을,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게 이제 연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담에게로 왔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로 오면서 그러면 그때의 아담과 하와의 마음 자세는 어떻을까요? 지금도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오덜덜덜덜덜덜덜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뱀을 향하여서 야단치고 있고 저주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안 쳐다보니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길게 뱀을 야단치실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금방 머리를 확 돌리셔가지고 얼굴을 돌리셔서 아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담의 모습은 쪼그라들어져 있는 거예요.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영적으로는 이미 죽었어요. 육신은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는 순간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서 죽일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웠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은 죽이지 않으셨어요. 곧바로 죽이지 않으셨어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벌을 받기는 했지만 곧바로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맞지요? 하나님은 계획 자체가 완전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어요. 실패를 딱 하니까 아유 때려치자, 얘네들하고는 도저히 소망이 없겠다, 그냥 때려치고 그냥 이대로 살란다. 그리고선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계획을 접으셨을까요? 접으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자체는 완벽하니까, 불변하시니까 바뀌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창업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회사를 창업을 하든 뭐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창업을 하든 창업을 한다고 칩시다. 그래도 이제 창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야무진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융자도 얻고 다른 사람한테 돈도 조금 빌리고 그동안에 모아놨던 돈을 다 투자를 해서 이제 조그만하게 회사를 하나를 시작을 하는데 처음부터 풀타임 정직원을 채용할 수가 없으니까 파트타임으로 직원을 채용을 했어요. 근데 파트타임이 이 사장님의 창업주의 마음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조금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창업주가 아유 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굴 믿고 해? 그냥 때려치자. 그리고 때려치는 창업주 계십니까? 없잖아요. 세상에 한국은 더 하던데요. 한국에 있는 뭐 대형 항공사를 해봐야 한국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둘 다 그렇죠. 뭐 자기 자녀들이 자기 아내가 아주 무슨 좀 안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소망 없다, 그리고 나 회사 포기합니다라고 포기하시고 은퇴하신 회장님들 계셨어요? 없잖아요.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포기 안 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인간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다고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위대한 구원의 사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포기하시겠느냐고요? 포기 안 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성공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성공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성패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의 죽음은 천천히 오게 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받은 것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기분이 좋아서 아이 저 녀석 한번 구원해볼까라고 툭 하고 우연히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도록 우리들을 택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한테 알아서 책임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인간은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한 그룹의 사람이었어요. 한 그룹의 사람이었는데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을 택하여 가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본래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가족이었다가 나쁜 짓 하는 사람을 걸러서 멸망받는 사람으로 걸러가신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죄인의 부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서 여자의 후손의 자녀들로 즉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죽을 사람이었고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모세를 통하여서 창세기가 기록이 되어지면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면 모세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기 이전부터 이와 같이 활동하시고 이와 같이 역사하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류의 후손들을 우리가 놓고 볼 수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가인과 아벨이에요. 즉 가인과 아벨 둘 다 하와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아담의 씨로 하와의 뱃속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벨도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죄의 영향을 받고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아벨을 특별한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사이드로 반열로 옮겨놓고 계십니다. 아벨이 뭐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옮겨져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가인은 사탄의 자녀로 아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두 부류를 만들어 놓고 형성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가인은 악했고 아벨은 의롭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태어날 때부터 의로웠습니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아벨을 의롭다고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줘요. 히브리서 11장인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믿음장이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에베소서 1장은 예배장. 그건 제가 만든 거고. 그렇게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신앙의 위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11장 4절에 아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그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다.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믿음이 아벨을 의롭다라고 증거해 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똑같은 아빠, 똑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류라고 하는 것, 즉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도 많이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자녀, 사탄의 자녀, 혹은 의인, 악인, 어떨 때는 선, 어떨 때는 악이라고 구분이 되어지고요. 잠언에 가면 이렇게 구분되어지기도 하죠.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이게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 시대 때는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거는 남녀 성차별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단어를 쓴 것뿐이에요. 그 성경이 이상하다 뭐 여러분 또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다면 하나는 사탄의 자녀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탄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가족인데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이제는 던져셔야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구약에 관해서 구약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잘 정리돼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믿음과 함께 거듭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성경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 표현인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 거듭나다 중생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중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엄마 뱃속으로 훅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의아해하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난 자가 거듭난 자입니다. 요한복음에서의 거듭남은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말은 그냥 기억해 두세요. 요한복음에서 가르쳐주는 중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다 잘 아는 말씀이세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거듭났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새롭게 태어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놓고 보면 똑같은 아버지한테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구분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이전에 아들이 하나 태어나요. 아브라함이 한 86세 정도 되었을 때 아들 하나가 태어나는데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품습니까? 이삭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품지요. 그 이삭에게 있어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에서가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납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성경은 품습니까? 야곱을 품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똑같은 어머니, 똑같은 아버지로 통해서 태어났는데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닙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선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거듭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한 사상이 꾸준히 구약 성경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다가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에 이런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도 제법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남쪽 유다 나라가 얼마 안 있으면 멸망하는데 100년 후에 30년 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라는 멸망한다 할지라도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고 그랬어요. 그 남은 자가 바로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남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하는 것이 로마서잖아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에 가서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9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구원을 받는다고요? 남은 자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DNA상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만 구원을 받는다고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남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남은 자도 사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거죠. 그런데 그들을 택하여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을 때에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분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로 구분을 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때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백성들과 구별되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는 지금 같은 말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오늘 설교도 그렇고 다음 주 설교도 그렇고 계속해서 저는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구별된 거예요. 그 구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일, 착한 일을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기뻐하다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즉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가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 어저께도 죄 졌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 때문에 많이 실망하실 텐데요. 예, 실망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야단 맞고 빨리 끝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쪽 그룹에 있다면 100번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리대로 이야기를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 모든 인간이 하나의 부류입니다. 어떤 부류일까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부류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무 공로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의 확답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의 확신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택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 담겨져 있다, 거기에 소속되어져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지금 조금 건강하고 돈 좀 있고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순간순간 잊지 않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